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껏 우리 몸속에 거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만 아뢰니다. 이런 저희들 마음속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힘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 그 영혼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선생님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앞에 나오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유부녀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 때문에라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죠? 저도 뭐, 저는 일을 많이 했어요. 추석 전날 5시간 동안 부침개 부치고요. 우리 집은 그게 내력이에요, 내력. 남자들이 다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산소, 아버님 산소 갔다 왔고요. 어제는 처갓집 갔다 왔고. 그리고 뭐 시간 다 갔죠. 그래요, 예. 오늘 배울 게 제 85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서 그 교훈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적용을. 그래서 많이 배우면 좋죠. 그러나 그 배운 말씀을 적용을 시킬 때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배운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제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절 끝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고요. 또 21절 끝에도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시는 분이죠. 쭉 보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먼저 보신 다음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매일매일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예, 유인물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모요.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1번,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부르셨고,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데리고 일하는 자리에서 부르셨고, 다윗은 양치는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세상에서도 미덕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것을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성실한 것이 가장 큰 장기인 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겠잖아요. 성실한 거. 성실한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죠. 그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 아무한테도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죠? 오히려 그 게으른 자를 보는 가족들이 속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열받게 만들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지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계속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그러한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물론 성공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게으르지 않는 것만이라도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 그런 거는 성장한 다음에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인격 형성의 바탕이 돼서 그게 성품화 돼 버려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물론 부지런하지 않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성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부지런함. 그래서 몇 시까지 와야 된다. 그건 오기로 돼 있는데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몇 명 상담을 해봤는데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거.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게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거는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못 배우잖아요. 밑에요. 물론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그런 우화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그랬죠. 그렇죠? 다 졸며 잘새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지 않은 처녀도 있었고. 잠언 보겠습니다. 24장 30절부터 보면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지난 주간 수요일 날 말씀에 질문했잖아요. 어떤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이화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보셨어요? 보세요. 수요일 날 마지막 질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즘 고등학교 애들이 토요 교재가 너무나 많다. 교재가 너무나 많다 해서 그 질문을 한 분이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 나면은 중고등학교 남은 딴 애들은 365일 공부만 해도 불편한데 모자란데 우리 애들은 뭐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회, 뭐 거기다가 전도 집회 몇 번 그리고 뭐 일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해 보니까 120이 넘는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신앙을 등한시해서 공부를 잘 해봤자 나중에 돌아오기 힘들더라. 실례를 드시면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학부모 교제할 때 제가 아빠 입장에서 이제 이번에 갔었거든요. 우리 교제할 때 이제 선생님 계시고 어머님 세 분과 제가 같이 이제 교제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님 말씀에 그 아이가 그 이제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선생님께서 암송 뭐 성경 읽는 거 했는데 그에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보여드리면서 엄마한테 이거 보시라고. 근데 그 아이가 톨스토이의 원작 영어로 된 거를 가져와서 읽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아직 얘가 이거 읽을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학원 숙제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네요. 학교 숙제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학원 숙제는 안 하면은 맞는데요. 그리고 쫓겨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고. 그렇대요. 야, 이거 바뀌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학원 숙제를 학교에서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잖아요. 물론, 전국에서 이 평촌 이 동네가 좀 되게 좀 센 곳이잖아요. 어머님들 파워가. 네, 아, 그걸 보면서요, 속으로 그런 마음 들어요. 아,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숙제 때문에 너무나 아이들이 지쳐있고, 물론 잘 하면 좋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신앙을 잃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외국 나갔다 온다며요, 방학 때. 이제 그 아이도 갔다 왔더라고요, 필리핀을. 영어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애가 외국 나갔다 와서는 달라졌다. 어떻게? 자기 또래 아이들을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만큼. 나는 이만 갔다 왔다. 영어도 배웠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서 성장한다면은, 어이구,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송스러운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속으로, 어휴, 좀 뭔가,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학부모 입장 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넘어갔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이 계셔서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정확히 조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듣는 분들만 들어요. 예. 안 듣는 분들은 안 듣더라니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옳고 그름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가리킨 거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되게 기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꼭 보십시오. 네, 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형제들이며 서로 우애하며 협동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그랬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동업자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동역자인 게 틀림이 없죠. 그죠?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동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업을 도와주는 걸 동업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맡은 사역을 함께 한 게 동역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밑에요.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협동할 줄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이나 깁는 것에 협동이 필요하다면 전도에는 얼마나 더 큰 협동과 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헛담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한 장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협동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죠? 네, 생활하라. 생활.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세 가지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말씀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 성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나 혼자만 1등하면 뭡니까? 비교할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각자 산 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혀야 돼요. 각자 다른 모양인 산돌끼리 서로 부딪혀야지만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환경 주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이스라엘 성벽을 중수할 때 드고와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원만하게 협력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줄다리기는 협력해야 이기죠.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 모양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가르면은 그 바람의 힘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쉽게 날아간대거든요. 근데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외치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앞에 있는 기러기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하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배웠죠. 경호라는 책 보면은 세 번째가 기러기의 선물이었거든요. 다람쥐의 지혜, 비보의 방식, 기러기의 선물. 다 잊어먹었죠. 아예 안 배웠나요? 그거 공허라는 책 한번 보세요. 굉장히 우리한테 큰 교훈 됩니다. 거기에 세 번째가 기러기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협력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힘내라 힘 서로 도와주면서 힘을 붙어다주는 거죠. 세 번째, 놓을 것은 놓고 잡을 것은 잡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의 소명은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잡으라고 하는 것은 잡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주님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주님의 쪽과 주님의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선택을 아주 잘한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죠. 요셉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짓하는 것을 피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 그 바라보고선 그 바로의 왕의 자리를 피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한 그 간증에 보면은 이래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죠. 남는 건 그것뿐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남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것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위해 사는 거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하려면은 제대로 하는 거고요. 룻도 룻기장에 보면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어미를 따라서 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시험 보고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택하는 선택.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죠? 선택이죠, 평생. 반대로 선택을 잘못한 예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많은 과일이 있었을 텐데 해필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냐.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죠.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을 못한 거고요. 가룟 유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시험 받은 거고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망령된 자라 하는 이름을 받았고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면서 가상 치원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쭉 들었잖아요. 둘 다 들었는데 한쪽 강도는 저 정도 말씀하실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나 다른 한쪽 강도는 반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여건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근데 그 선택이 영원히 갈라지는 선택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잘 못한 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죠. 이제 부끄러운 구원 되는 거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그랬고요. 롯의 선택이 그랬고요.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주위 분들을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함께 교제하던 분들이 많이 지금 교회 가운데 안 계시거든요. 전혀 꿈도 못 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분들은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잘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한 번이라도 잘된 적이 없어요. 정말 그거 보면은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근데도 나가요. 많지는 않겠지만 선택을 정말 잘 못한 적이죠. 네 번째요. 현세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꿈과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밑에 줄을 그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간 것은 영원한 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금세는 잠깐이요, 내세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죠. 다섯 번째,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인간적인 계산 없이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순종은 이해의 열쇠라고 하죠. 그잖아요. 그 목적을 이끄는 삶 보면은 그 중에 나오는 말인데 순종은 이해의 열쇠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아 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순종을 더디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 부르는 꼴밖에 안 되는 거겠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죠, 바로. 글쎄요, 저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섯 번째,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즉시 행동하는 옮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일곱 번째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사실 이 말씀에 많은 위안을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특히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썩 훌륭한이라든가 뭐 대단히 뛰어난 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계셔도 별로 평안하지 않죠. 그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게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만약에 특별한 사람을 쓰셨다면 그 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의 톡뼈가 그랬잖아요. 그죠? 소모는 막대기가 그랬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능력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뀌거든요.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이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평범한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냐? 아니죠.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은 그 능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활발하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무리해서 떨어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보면 능력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덟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붙어있으면 열매는 맺힌다. 성령이 계신 곳에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을 받으며 충만하게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우리가 받은 각각 다른 은사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요, 이 은사는 해보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해보지 않고 내 은사가 뭔가라고 본다면은 생존 가도 못 찾죠. 근데 덤벼들어서 하다 보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사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봐요. 아, 저분은 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할 게 뭐냐? 그냥 봉사하면 돼요. 봉사하게 되면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주위 분들이 찾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었다. 주님만 붙들었죠. 주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넉넉하지 않은데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무슨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는 분 한 분 계신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어린 아기가 배고픈데 우유를 못 먹었어요. 왜? 우유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억을 벌었어요. 수십억.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욕심을 내서 수백억짜리에 투자했다가 거덜났죠. 그래가지고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로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제가 여쭤봐요. 그 40억 정도 잃어버리고 속 편하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요. 교재를 몰랐거든요. 이래. 지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몇백만 원에 월세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근데 그 나오는 웃음이 정말 행복감이 엄청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 맞다 싶어요. 별거 아니다. 수십억 있어봤자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요. 그분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정말 행복해 살아요. 근데 워낙 부지런해요. 조금 있으면 아마 또 돈 벌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나가겠죠. 근데 생각해봤어요. 야, 제가 알기만 한 40억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을 다 날려서 규제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근데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딴 남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죠. 그래서 맞다 싶어요.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수십억밖에 안 되겠냐. 사실은 더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가봐서 뭐 그 많은 돈을 쓰고 사는 그런 시간보다는 교제 가운데서 전도하면서 형제와 자매에 섬기는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값지게 남게 되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신 거고 그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긴다면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은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괜히 남들과 비교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밑에요. 아홉 번째, 주님을 붙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열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 언행을 보여주셨고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권능과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이름이 정말 실속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째, 주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입니다. 함께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열두 번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 같이요.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태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영혼의 추수권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고요. 8번 보시면은요. 8번에 7번이요. 곡식 뺄 때 손이 아니고 낫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을 건지는 도구,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13절 말씀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하냐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8번에 실제로 곡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죠. 열 번째, 분량 밖의 상대는 다른 분에게 넘기자. 11번째, 모아서 창고, 천국까지 집어넣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아이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할 때까지 우리가 잡아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고요. 일주일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도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나오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계획된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